이 시간은 조금 전에 봉독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지역교회의 그림이라는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 시사회라든지 책 사인회처럼 어떤 작품을 발표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작품에 대해 뒷이야기를 작가에게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참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작품뿐 아니라 업적을 세운 사람들의 경우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큰 성과를 거둔 선수가 대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 인터뷰에 응하고 방송에 출연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찾아보곤 합니다. 작가의 경우에는 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런 작품을 만들었고 또 장면, 어떤 그 장면, 그 대목이 어떤 이념을 묘사하려고 했던 순간이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 합니다. 또한 대회에서 큰 성과를 이룬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매체를 통해 생방송으로 봤던 그 경기 순간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 후기를 들으면서 그 경기의 의미가 더욱 소중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이 앞서고 그 내면에 있는 그의 이념과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신 중요한 말씀에 속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행동에 앞서서 그 행동을 낳게 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2주간 2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공로를 증거하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구원자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행동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확실하게 알고 또 그것을 믿어 의지하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향하시고 그곳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낳은 주님의 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로 세 번째 반복해서 기억하는 대로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역교회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그림은 이미 1장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지역교회는 같은 복음을 함께 믿고 함께 실천하는 복음의 코이노니아, 복음의 연합과 교제를 이룬 사람들 가운데 삶의 목적이 같아서 곧 복음의 진전을 목적하고 또 교인 개개인의 모든 삶과 교회의 모든 활동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수고하는 공동체라는 점을 우리는 1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두 주간 2장 상반부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아이덴티티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가 이제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히 서로 섬기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2장 초반에서 우리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그 섬김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시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그것의 멜로디를 곁들이면 노래가 되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쩌면 오늘 본문이 초대교회의 찬송가였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 이렇게 편지 내용 속에서 찬송가로 불리울 수 있는 그런 시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말씀으로 빌립보서 2장이 그렇고요. 또 디모데 전서 3장과 디모데 후서 2장에서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찬송과 같은 이런 시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실린 그런 곡들 중에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이 복음의 핵심을 짚어주는 그런 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또한 이와 같은 찬송가로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은 곧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나누는 이 예수님의 노래를 보면서 이 노래는 주님에 대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가장 먼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에서 직역을 하면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존재해 오셨다 라는 뜻이 됩니다. 바울이 밝히려는 예수님의 정체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전부터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은 구약 말씀에서부터 증거해 오신 그런 진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에서 특히 9장을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여러 가지 중에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장 전에 7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곧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그가 불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구원자는 대속자는 하나님이심을 그 정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해 오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다름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성자이시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언급을 하자면 먼저 요한복음 1장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그렇게 묘사하신 다음에 그분이 곧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전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대로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본질 그대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인간인가? 예, 인간이시다. 하지만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직접 자신의 정체를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에고 아이미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 하면 I am 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로 여기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헬라어로 에고 아이미 I am 내가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그 히브리어의 번역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로서 에고 아이미 I am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 앞세워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빌립보서 2장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구절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히브리서 1장, 요한복음 8장. 그 내용처럼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지 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형체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말씀하셨잖아요. I am 영어로 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6절의 그 표현이 이와 같은 형태를 이룬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는 그 부분이 7절에서 종의 형체를 가져 라는 이 부분과 서로 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존재하시던 분이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형체라는 똑같은 단어를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체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가 각각 달라요. 6절과 7절의 동사가 다릅니다. 6절의 동사는 하나님의 형체이시라는 동사는 존재적인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언제나 존재하셨다라는 존재적인 동사를 사용하는 반면에 7절의 동사,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종의 형체를 보이신다는 이 동사는 원래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 취했다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내가 나의 의지로 그것을 취했다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에 의해서 한국 시민이죠. 그래서 한국 시민권 소유자입니다. 그런 그가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취합니다. 시민권을 취했다면 국적을 바꿔야 하는 경우이지만 영주권은 그렇지 않죠. 영주권을 취할 때 국적이 바뀌진 않습니다. 한국 국적 그것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거주 자격을 추가로 더하는 겁니다. 추가로 취하는 것이죠. 그 영주권을 얻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신분을 자신에게 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이 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하지만 죄가 없으신 인간이 되십니다. 동시에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잉태되고 탄생되실 그때부터 인간을 추가로 더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신분을 말씀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 구원자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요? 그분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분의 인간의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습을 가지고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예언과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신분이 그분의 정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뒤로 바울이 전하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게 내려오셨어?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타인을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신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쓴 이 표현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보다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지난주 본문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 3절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5절에서 이미 우리가 봤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함께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을 향해 품어야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바른 마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종이 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을 때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바로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우리가 서로를 향해 품어야 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3절과 4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몸소 먼저 실천하셨다는 점을 바울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습의 완벽한 예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런 마음가짐의 완벽한 예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툼과 허영이라는 이 두 가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서 다툼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일종의 투쟁인데 무엇을 위해 투쟁을 하는가 하면 자기 몫을 챙기려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행동입니다.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를 구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나시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만으로만 존재하시려고 고집하셨다면 그러실 수 있죠.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추가로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그 정체를 추가로 더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만으로만 존재하시려고 고집하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의 형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3절에서 다툼이라고 말씀하신 이것과 정반대가 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투쟁.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이런 마음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3절에서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허영은 허상을 쫓는 헛된 수고입니다. 허상을 얻기 위해 쏟아버리는 나의 시간과 노력과 정신과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허영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고집하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을 7절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 하나님만으로만 계실 것을 고집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로 표현한 바울은 7절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비우셨다. 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기 위해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그 빈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는가? 아니죠. 주님은 그 비우신 마음에 아버지의 뜻을 채워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께서 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항상 똑같은 생각을 하신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왜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는데 흑백 TV로 보는데 굉장히 무서웠던 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나오는데 서로 말을 안 해도 생각을 나누고 있어요. 아주 좀 괴물 같은 그런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나이의 애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저는 쌍둥이들이 이런가? 막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아니죠. 쌍둥이들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같은 어떤 체험과 같은 어떤 성향과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하는 서로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도 쌍둥이도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아무런 대화 없이 그냥 언제나 자동적으로 하나 한 마음을 가지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다릅니다. 삼위가 일체이신 그 모습에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보이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 몇 시간 전부터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은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워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아버지의 뜻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이것을 받기에 머뭇거리시는 모습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그때 어쩌면 예수님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으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던 시편 119편 137절 이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기억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그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환난과 우환, 그러니까 환난과 고뇌가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가장 인간적이셨고 가장 힘들어하셨을 그 순간 주님께서는 말씀이신 그분께서 과거에 선포된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가다듬으셨을 수도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엇갈릴 때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허영입니다. 헛된 것을 좇는 나의 모습이죠. 하지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엇갈릴 때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믿음은 절대로 허영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판단은 옳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뇌가 나에게 미쳐왔을 때도 주의 계명은 나에게 끝내 어느 날에는 주의 계명이 나에게 즐거움이 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이처럼 2장 3절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나 허영으로 어떤 아버지께서 주신 생각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채우면서 하지 않으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가 자세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실천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나의 교우를 향한 다툼과 허영의 마음들을 버리고 내 생각들을 접고 겸손히 그를 나보다 높이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정한 사랑을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신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난주일 말씀인데요. 4절입니다.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러니까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문답 제1장에서 인간의 목적을 정리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라 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무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에게 누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죄의 잘못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죄의 잘못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있지, 죄를 범한 측에 있지, 의의 기준을 주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심판만 하시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 전에 천국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아버지의 더없는 기쁨이셨습니다. 그때에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에도 순종하는 아들이셨습니다. 천국에 계속 계셨어도 예수님은 하늘아버지께 손색없는 영광이 되어드릴 그런 아들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천국에서 계속 아버지의 영광이 되시면 됐는데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까? 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십니까? 4절에서 증거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며 이 말씀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시고 천국에만 머무르셨다면 주님은 영광과 기쁨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고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더욱 낮아지셨습니다. 죄인의 정죄와 저주를 우리 대신 몸소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을 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온전히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 같은 이유로 십자가를 향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묘사하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을 찬송으로 오늘 본문 구원의 노래로 바울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문학 작품에 대해서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큰 대회에서 큰 성과를 거둔 선수들이 대회가 진행되는 중에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지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자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셨습니다. 십자가 넘어 그 무덤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을 때 주님께서 품고 계셨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어떤 마음 자세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생각 없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어떤 진리와 이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묵상한 이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6절에서 시작하지 않죠. 3절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으셨던 주님. 도리어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자신보다 더 높이 올려주신 주님. 나아가서 4절의 말씀처럼 나의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 일에 이제는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붙잡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묵상한 이 내용, 복음과 복음의 아름다운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을 때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 자세를 우리 평생 단 하루라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생각, 그 마음을 따라서 이제 나와 같이 죄와 허물이 많은 교우들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를 마음에서 포기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함께 부름을 받은 그 교우들과 더불어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크리스찬이 돼서 많이 대하게 되는 이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6절에서 시작하지 않고 3절에서 시작하며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돌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아닌 창조자가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놀라고 이와 같은 감격과 감동이 저희 마음에서 삭혀지지 않고 언제나 저희가 그 동일한 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서로를 섬겨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이 많은 조언들을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이유는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정죄와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이웃들 그리고 교회의 교인들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